안식 레베나로 살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스 3일에서 가족이라는 주제로 100일장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되게 재밌게 그 당선작들을 읽었었는데요. 1등으로 당선됐던 그 산문 씨였는데요. 그 산문 씨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뭐 중간에 좀 긴 시라서 조금 발췌를 해왔습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3일교회 지체입니다. 김도형 형제님이란 분이 쓴 시입니다. 아이들의 등을 찢어 작은 톱니를 박아놓고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이를 맞춰 걸어둔다. 아이들이 고통에 울부짖어도 눈을 지그시 감으며 옳은 일을 한다고 최면을 건다. 사실 그들은 거대한 톱니바퀴 저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저 대세를 따르면 실패는 없다는 섬뜩한 신앙에 모든 것을 건다. 덜컹 덜컹 거대한 톱니바퀴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울 리가 없다. 찢어진 상처가 아물결도 없이 덜컹거리는 거대한 쇠붙이의 비정한 진동이 그대로 아이들의 뼛속 깊이 꽂힌다. 아이들의 위장에서 자지러지는 고통과 소름 끼치는 원한이 버무려져 입 밖으로 역류한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도 몇몇 아이들의 톱니가 헐거워진다. 사색이 된 아이들이 무엇이든 잡아보려 애를 쓰지만 톱니바퀴를 등진 아이들의 손에 잡히는 거라곤 그저 오염된 공기뿐이다. 결국 추락을 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손에 잡히는 대로 잡은 것이 다른 아이들의 옷자락이다. 또 추락을 하고 허나 난데없는 봉변에 너무 억울해하진 말아야 할 것은 거대한 쇠붙이에 인생을 건 순간부터 이미 예고된 일이었음이라. 그러니 제발 다시 시작하자.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주제로 쓰여졌던 시였기 때문에 청소년들 생각하면서 쓰신 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청소년들만 떠올랐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 이 시대를 사는 가장들의 모습, 아니 오늘 우리 사회, 이 현대사회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이 상징이 아닌가 싶을 만큼 이렇게 마음 깊이 읽었던 시입니다. 그렇죠. 톱니바퀴가 되는 일이야말로 생존법이라 믿으며 살이 찢겨져도 쇠붙이의 진동이 뼈를 막 울려도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사는 겁니다. 근데 톱니가 살에 붙어 있으니 헐거워지겠죠. 그래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옷자락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추락을 하고 있는 삶의 모습. 이게 어쩌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살고 있었습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았거든요. 파라오라는 절대 권력이 당시에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부를 축적을 했고 계속해서 확장해갔고 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파라오 이 절대 왕정의 시대가 그리고 그 애굽이라는 패권을 가진 국가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취를 당하고 있었고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억압적인 방식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1장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오늘 우리 현대 사회와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모티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2012년에 출간이 됐던 피로사회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한병철 씨라는 철학자가 지은 책입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책이 얇고 그리고 워낙에 내용이 좋다는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은 분들에게 읽었던 책입니다. 나온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책인데 벌써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여러 분야의 여러 글들에 수없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노예들만 착취를 당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회도 이 모든 현대사회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착취가 누군가가 나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기 착취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자를 착취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착취자는 동시에 피착취자가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취하는 사람이 나기 때문에 내가 착취하고 내가 착취를 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끝없이 성과를 내야 되고 그 성과에 의해서 수당을 받게 되고 끝없이 스펙을 쌓아야 하며 그리고 그런 자기개발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쉬지 못하고 그래서 현대인들의 아주 고질적인 병이죠. 피로한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피곤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착취를 당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착취를 당하며 살고 있다라고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진단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이 현대사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게 어쩌면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착취를 당하며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저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러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 좀 확인하고 그 도전이 저희의 삶에 좀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오늘 본문 이전 문맥에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 이렇게 계속 놔뒀다가는 이들이 우리를 이기고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불안해진 겁니다. 걱정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해결책을 그들이 강구했냐면 노역을 더 심하게 부과해서 이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이겨서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여러 가지 농사하는 일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많이 투입시켜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노예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만들자고 했던 것이 이 애굽 사람들의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5장에 가서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고생을 덜 했기 때문에 지금 노역을 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노역을 시키겠다고 앞으로 이전에 만들던 벽돌의 수량과 같은 수량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전과 같이 그 벽돌을 만드는 재료는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노예답게 일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노예답게 일하면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너희들의 의식주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노역을 하는데 계속 벽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벽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건설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1장 15절에 나오는 국고성의 명칭들입니다. 이 비돔이라는 국고성은 그 아툼이라는 생각의 신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데요. 이 생각의 신의 신전이었고요. 1층이 그 지하가 넓게 곡식을 저장하는 저장고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람셋은 람세스 2세의 재산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람세스 2세가 애굽의 19대 왕인데요. 그 사람의 소유인 국고성, 이 저장고라는 이야기예요. 저희야 저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실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이 저장이라는 단어는 어떤 면에서 생경한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저장해서 미래를 그런 방식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방식으로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느 정도 비가 내리면 광야에 싹이 움트고 그래서 목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려야
그나마 짧은 기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 고대 근동지방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거기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요셉이 이제 7년 기근 동안 이 저장골을 만들었었죠. 이제 그런 여파로 인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저장골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나일강을 젖줄로 해서 거대한 관계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모작, 많게는 3모작까지 가능한 이 땅들을 개간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농사를 했고 그래서 끊임없이 거두어들였고 그것을 계속해서 저장해 갔습니다. 예전에는 하늘에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비를 내려줘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이제는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건축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만들었던 벽돌이라는 단어를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벽돌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레베나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죠. 레베나입니다. 레베나. 여러분 이 레베나라는 단어가 성경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건 두 가지 이야기에서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벽돌이 이 레베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출애굽기 전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을 건설하기 위해 계속해서 만들던 것이 바로 레베나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죠. 인간이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굳이 신이 없어도 인간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탑을 쌓아 하늘에 닿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우리를 쓸어버리려고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반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끔 만들자고 해서 이야기했던 게 건축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벨탑이었죠. 그래서 이 레베나라는 벽돌은 이 레베나는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환상, 이 이기, 이 상징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은 람세스의 소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신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것을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국고성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국고성은 람세스가 그 국고성의 주인입니다.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파라오가 이 국고성의 주인이 파라오가 어떤 이제 존재가 되는 거냐면 마치 신처럼 추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신이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람세스가 있으면 우리에게 바로라는 파라오라는 왕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왕을 신처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자신에게 신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파라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더 많은 벽돌을 건축하게, 더 많은 벽돌을 만들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을 향해서 신이 되어달라는 그 요구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 계속해서 그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니 그 국가를 유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니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남의 것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력적으로 폭압적으로 계속해서 착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베나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국고성을 계속해서 쌓았던 그 애굽 땅에서의 경험과 시간들을 나중에 광야에 나가서 그리워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의식주가 없어서 고생한 적은 없었다. 그때가 그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때가 더 좋았다. 왜요? 의식주가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노예로 살아가주면, 톱니바퀴가 되어 살아가준다면, 벽돌이 되어 살아가준다면 너희들의 의식주를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레베나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레베나는 회개를 요구합니다. 다 같이 레베나가 돼서, 나도 레베나가 되면 내 미래가 보장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베나가 되라고 하는 사회는 다양성을 거부합니다. 그럼 인간의 손끝에 지문이 다 다르고 꽃들도 다 그 피는 시기와 환경과 그 장소가 다 다른 법인데, 인생의 주기가 다 다릅니다. 근데 레베나가 되라고 요구하는 세상은, 레베나가 되라고 요구하는 사회는 다양성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다 똑같이 너희들은 이 시기에 이걸 해야 하고, 너희들이 이때 이 상황에서는 이걸 해야 하며, 이제는 여기에 올라가야, 이걸 가지고 있어야 너의 인생이 앞으로 평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하다 때마다 사회적 알람이 계속해서 울립니다. 지금쯤 됐으니까 대학에 들어가야지. 이제는 직장에 들어가야지. 아, 이제 지금쯤 되면 결혼해야 해. 지금쯤 집을 갖고 있어야 해. 끊임없이 울리는 사회적 알람 앞에서 늘 저희는 불안해합니다. 나도 똑같이 레베나가 되어서 살아야만 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초인적인 노력을 다해서라도 남들과 같이 레베나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드리는 노력은 사실은 열정이 아니라 불안함입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더 많이 애쓰지만 그 애쓰는 것이 그들에게 평안을 갖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덩그러니 놓여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레베나가 되어, 벽돌이 되어, 노예처럼 살던 그 삶으로부터 해방되어 다른 삶을 살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이제 광야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단다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오늘 저희가 읽었죠. 31장에서. 그럼 본래 십계명이라는 이 율법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엄밀히 이야기하면 성경, 구약 성경 안에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개역 성경에는, 저희 한글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총 4번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십계명으로 번역된 이 단어, 원래 원문의 단어를 직역하면 열 마디 말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이라는 것과 계명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AD 200년경에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이 십계명을 조금 더 율법처럼, 계명처럼 이 규례화시켜서 이렇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던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십계명이라는 것을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래 원문에는 열 마디 말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둘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을 계명으로 보느냐 말로 보느냐에 따라서 십계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꽤나 많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계명으로 보면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칙, 규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이것을 지키면 마치 상을 받는, 이런 것처럼 십계명으로 규정되지만 이것을 말이라고 하면 그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대화, 소통, 관계 맺기, 오히려 이런 단어들이 열 가지 말, 열 가지 말씀이라는 이 어구에 더 적합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열 가지 말을 주실 때, 애굽에서 평생을 폭압적인 노역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다가 이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것인데 너희가 이제 나와 함께 이렇게 행복한, 이렇게 복된, 이전과는, 이전에 노예로 살았던 시절과는 다른 이제 완전한 자유자로 나와 함께 살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열 가지 말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31장 18절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이 한번 31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앞에 각주가 붙어있죠. 그렇죠? 그 성경에 붙어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쭉 내려가 보면 손가락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히 쓰신 글씨가 손가락으로 쓴 글씨라고 이제 번역을, 직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가락으로 글씨 써본 적 있으세요?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보신 적. 그 이렇게 언제 쓰죠? 손가락으로. 연인간에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글씨 써서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거 다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못 해봤습니다. 이런 거 쓰기도 하는 것 같고, 사실 저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최근에 써본 게 언제냐면 저희 딸애들 목욕 시켜줄 때였습니다. 저희 집 애들, 제 첫째가 7살인데 목욕을 시켜줄 때, 둘째가 5살입니다. 시켜줄 때 뒤를 돌라고 하고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 샤워기로 물을 뿌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물에 담궈놓고는 등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무슨 모양이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엄청 수줍어하면서 하트 막 이렇게 막 마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시옷, 아, 뭐 리을, 아, 이응 뭐 이렇게 히읗, 엄청 민망하네요. 이렇게 해서 글씨를 쓰게 하고 글씨를 알아맞추게 하는 거죠. 손으로 친히 쓴 글씨, 사실은 이 역사적 맥락,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역사적 맥락에서 봤을 때 무슨 이렇게 종주국 간의 계약을 맺을 때 그 주권 국가가 손으로 친히 쓴 이런 의미가 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본문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430년간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이제 다른 삶의 방식이 열렸다고, 이제 자유자로 살아도 된다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손으로 쓰신 글씨, 굉장히 친밀하고 친근함이 담긴 그런 구절이라고 15절을 이제 읽었었습니다. 열 마디 말 중에 저희가 오늘 네 번째 말을 읽었죠. 네 번째 말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16절과 17절에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16절과 17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언약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언약이, 언약을 삼는데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징이란 건 이 겉으로 드러낸 상징이라는 이야기죠.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언약을 드러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언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면 여러분 늘 이명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할 때마다 저희가 기억하고 읽어야 할 명제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런 상징으로 역할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둘이 연관이 있을까요? 안식일이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어떤 기능을 하길래 그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안식일의 원래 뜻은 이제 안식일의 어원적 의미는 안식이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멈추다, 그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가만히 멈춰 서서 있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멈춰 서 있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갔는데 이전과 너무나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야 했습니다. 끝없이 끝없이 국고성을 쌓아야 했고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국고성을 비돈과 라암셋을 쌓아야만 내 미래가 보장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 갔는데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먹고 살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가 처음에 내렸을 때 만나를 며칠치를 쌓아놨습니다. 근데 하루 먹을 것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날은 아예 만나가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전날에 이틀치를 다 모아놔야 됩니다. 그 전날에 그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를 한꺼번에 모아야 되는 거죠. 대체 이런 음식을 왜 만드셨습니까? 왜 대체 이런 방식으로 음식이 썩어버리는 음식을 만드셨을까요? 만나가 썩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까요? 상상해보겠습니다. 만나가 썩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광야에다 국고성 지었을 겁니다. 광야에다가 비돔과 라암셋 또 지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레베나가 되어서 스스로 벽돌이 되어서 미친 듯이 벽돌로 쌓아가며 국고성을 또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굳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 국고성에 가득히 쌓아놓은 이 식량으로 이 곡식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했을 겁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일제 46년의 기간 동안의 그 노예의 시간도 저에게 노예 근성, 노예 행태, 이 노예로 사는 행동을 그대로 우리의 몸에 뼛속같이 남겨놨던 것을 저희가 오늘날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430년을 노예로 살면 그렇죠. 여전히 그들은 사실 나왔지만 자유자가 됐다고 했지만 그들 존재 그 자체는 노예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자유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던 겁니다. 그 노예 근성을 없애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우리의 현장으로 좀 끌어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취업을 위한 생산과 성취와 준비를 그치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안식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멈춰 서는 건데 뭘 멈춰 서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인정과 직장에서의 성과급과 직장에서의 지위를 위해서 끝없이 달려야만 했던 그 행동들을 멈추는 겁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뭐가 안식을 지키는 걸까요? 수능시험 공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을. 안식일은 이런 겁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나의 오늘을 위해서 생산과 성취를 그치는 것. 이거 있으면 내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겠다. 이거 있으면 내 미래가 평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만드는 것을 그치는 것. 가만히 멈추어 서 있는 것. 거기서 뭘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식일에 멈추어 서서 안식일에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힐 것이며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며 내가 너의 생명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그러니 날 신뢰하고 더 이상 이전처럼 노예와 같이 살지 않아도 괜찮다. 뼛속 깊이 남아있는 그 노예 근성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켜가며 조금씩 그 노예 근성을 버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안식일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습니까? 한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오랫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 흩어져 살면서도 여전히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인데,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중등부 아이들을 만났었습니다. 중학생들을 처음에 이제 말씀으로 섬겼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시험 기간만 되면 아이들이 주일날 예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거의 한 40% 가까이가 결원이 생겼습니다. 결석을 합니다. 애들이 학원 간다고 안 오는 겁니다. 월요일날 시험이니까 공부해야겠다고 못 오는 겁니다. 거의 한 2주에서 3주 가까이 애들이 막 그 자리가 텅텅 빕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일 성수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하루는 아이들 다 이렇게 주일날 시험 기간 한 달 정도 앞두고 아직 아이들이 빠지기 전에 설교를 막 했던 거죠. 하나님, 너희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오고 학원에 공부하러 가는 이유가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아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데 그날 너희가 학원을 간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 제가 갖게 될 대학이라는 스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것보다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오늘 학원에 갈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게 제 인생을 더 탄탄하게, 더 든든하게 책임져 줄 것 같습니다. 너희들 사실 하나님한테 이렇게 항변하면서 학원에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막 가진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엄청 겁을 줬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다 서약서를 쓸 거다. 이래갖고 서약서를 나눠줬습니다. 거기다 나는 뭐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다시는 뭐 학원, 주의를 학원 가자. 이렇게 막 쓰게 했던 거죠. 왜냐하면 청소년기의 아이들 이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입니다. 그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관이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 가는 겁니다. 그거 마치 시멘트 아직 굳기 전에 발자국 찍어놓으면 그 그대로 굳어버리듯이 아이들이 가치관이 그렇게 탄탄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이거를 고쳐야 된다는 생각에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줄을 다 갖다 줘서 거기 지장을 다 찍게 했습니다. 빨간 지장을 다 찍게 하고 그 서약서를 중등부 그 예배드리는 장소 외벽에 다 붙였습니다. 다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시는 성도님들 다 볼 수 있도록 너희들이 다 이거 너희들이 다 인주 찍어서 서약한 거다. 내가 맘 같아서는 진짜 우리 다 이거 피로 이렇게 우리가 다 하고 싶지만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이러면서 막 서약을 다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시험 기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몇몇 아들이 여전히 그날 이제 교회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고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가지 말랬답니다. 제가 아는데 그 부모님이 여기 교회 아닙니다. 이미 중직자셨습니다. 그 여기 부모님들도 같이 앉아 계실 줄 압니다. 그 부모님 아이들은 절대로 귀로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배웁니다. 저도 얼마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을 기르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말하는 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부모가 무엇을 하는지를 그대로 보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한테 너 시험 기간이니까 고3이니까 지금 이번 시험 기간 동안 이번 1년 동안은 학원 열심히 다니고 시험 준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서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장로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배웁니다. 아, 내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책임져야 하는 거구나. 대학 입학과 좋은 곳에 취업한다는 그 스펙이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거구나.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얘기하면 뭐합니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데 2주 뒤에 제가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전체에 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절반 절반 나눠서 한쪽은 이렇게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굉장히 우울해 보이는 사진 하나 따다가 흑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반했고요. 나머지 반쪽은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막 컬러풀하게 막 반짝반짝 빛도 넣어서 막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적었습니다. 주일 아침 당신의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 붙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못할 짓인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어른들 지나가는 시간에 이렇게 포스터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마치 1인 시위 하듯이. 안식일이 아이들을 지킵니다. 안식일이 저희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그 진리,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저희는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율법이 바로 아니 그 이야기가 바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랍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한 몸 된 지체 여러분, 저희는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레베나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레베나로 살지 않아도 사회적 알람에 특달같이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이 현대사회를 벗어나야 여길 떠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회 자본과 문명과 기술, 이 현대사회 현장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현장 가운데서 세상을 거슬러가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그날을 지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그 안식일에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 내 노력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책임지실 거고 주님이 제 인생에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실 겁니다. 저희는 안식일에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일이 시험이라 하더라도, 내일 중요한 과제를 제출해야 하더라도,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승진이 걸려있는 프레젠테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체를 정신없이 돌리느라고 내일 중요한 사업의 미팅이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 일이 있을 때 저희가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생산과 성취가 달려있는 그 일 앞에서 가만히 멈춰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마틴 루터가 그 대우리 문답을 에 대한 해설을 쓰면서 안식일을 이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같이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에서 특별히 의도하신 영적인 쉼은 우리가 노동과 거래를 그치는 것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해 우리 자신의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 요즘 애들 말로 바꾸면, 제가 청소년 사역 했을 때 아이들이 자주 쓰는 말이었습니다.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뭘 하실지를 기대하는 거. 그게 안식일에 해야 할 일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언약하신 사랑과 신실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생산과 성취라는 실제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것들보다 더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야 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친절하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등에 써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응, 아, 니은, 시옷, 이, 기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글씨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안식일입니다. 그래, 이 안식을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너 레베나로 살 거야. 이거 안 지키면 너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에 주 앞에 나오실 때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거다. 너 그 지친 마음 어떻게 할래? 더 이상 고아처럼 홀로 살아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할 거야 하는 그 주님의 음성 늘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이 사회 흐름을 거스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에게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끝없이 우리를 레베나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강압합니다. 레베나가 되지 않고는 너무 불안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게 진짜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진짜입니다. 그거 믿고 그거 신뢰하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